안녕하십니까. 제게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이렇게 사무엘상 30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그이는 대소 여인을 하나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았고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이 이를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니 쓸 여인 아이노암의 소산 아이노암과 갈멜살은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갈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로 위하여 자녀들의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하였으나 그 하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이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의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하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보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인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양이 이렇게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달라스하고 볼리비아 그리고 파라과이 이렇게 캠프를 하고 딱 2주 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파라과이는 지금 한여름 거의 40도를 오르내리는 한여름에 이번에 전부 이렇게 너무 덥다고 해서 하복만 가지고 왔었는데 뉴욕에 와서 얼마나 추운지 굉장히 춥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집에 와서 아침 먹고 이렇게 막 왔습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보니까 반갑고 그랬습니다. 예, 파라과이에 가서 우리 어떤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 남편이 6개월 전부터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 한국 형제 자매인데 그 교회를 심하게 대적하고 있다 하더라고. 내가 그 자매에게 남편에게 지금 전화를 좀 걸으라고 그래. 전화를 걸어서 내가 전화를 받고 와서 나 박 목사인데 좀 만나자고. 그날은 우리 파라과이 마지막 날에 굉장히 바빴는데 11시에는 시장님이 시청에 초청해 저한테 특별 상을 준다고 해서 또 상 받으러 그라시아 시청에 갔고 그 다음에 오후 3시 반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막 시간을 3시 반 칸타타 공연할 때 제가 교제하기로 하는데 이 형제가 이제 왔어요. 목사님 기쁜소리 선교회는 무서운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뭐 전부 주님께 맡긴다 하고 그래가지고 되냐고.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들도 전부 엉터리대요. 그리고 막 목사님에 대한 불만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 잘 들으라고. 병원이 뭐 하는 데냐고. 병원은 병 고치는 데라고. 이론적으로 병 고쳐야 하는 데 가면 병자가 없어야 하는데 병원에 가면 환자가 많은지 아느냐고. 병을 고치니까 병자들이 모여드니까 환자가 제일 많은 데가 병원이지. 우리 선교회도 그래요. 와서 참 많은 변화를 받고 그래도 아직 덜 받은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있고 사역자라고 대부분의 사역자 다 완벽한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고 잘하는 그럴 수 있다고. 내가 명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살아 일하고 있다고. 그래서 참 많은 사람이 변하고 있다고. 아직도 부족한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좀 내가 딴 사람 말고 형제를 이야기 좀 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 구원 받았냐고 물어봤어요. 확실히 구원은 받았다고 하더라고. 죄인이냐 의인이냐, 의인이라 그래요. 그 내가 형제한테 형제가 왜 그런지 내가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라고 하더라고요. 형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신령해지고 싶었을 거다. 그런데 구원을 받아서 열심히 기도도 해야 하고 성경도 읽고 선한 일도 행하고 그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하려고 했을 거다. 잘 안 돼서 또 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거다. 내가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아냐고 물어봐요. 저 굉장히 잘 아는 게 많거든요. 한 번은 우리나라 그때 월드컵 어느 나라에서 했는 그런데 우리 5대0으로 한번 진 적이 있어요. 진 적이. 그래 그날 이제 우리 한국이 탁 한다고 제가 그날 저녁에 텔레비전을 봤거든요. 5대0으로 우리가 졌어요. 그랬던 오후에 우리 집에 형제 한 서너 씩 딱 놀러 나오더니 왔어요. 와더니 텔레비전 만져 월드컵 안에 보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보니 어제 본 거 지금 재방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프리킥을 얻었어요. 야, 지금 들어가야 하는데. 내가 제가 안 들어갈 거다 그랬어요. 이제 골 포스터 맞고 튀쳐 나올 거야. 근데 진짜 다 한국 팀이 찼는데 프리킥을 찼는데 골 포스터 맞고 형님, 야 목사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목사가 아무나 되는 줄 알아? 이 정도는 알아야지. 형님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이제 먹히겠다. 이번에 한 점 또 먹힌다. 진짜 먹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형님들 텔레비 한 번 나만 쳐도 어떻게 그걸 하시냐고. 형제들 목사 너무 무시하지 마. 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나 정확히 알잖아요. 내가 이번에 틀림없이 한국 한 점도 못 넣는다. 내 얘기하자 그럼 할 자신 있다. 내가 모르긴 한 5대0으로 질 것 같다 그랬어요. 왜? 저는 정확하게 5대0을 질 줄 아는 게 어제 본 거 제 방이니까요. 어제 5대0을 진 거 봐서 정확히 우리 5대0으로 질 거예요. 그 5대0을 졌어요. 형제들 저를 뭐 굉장히 이상하게 쳐먹다 놀라워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아시냐고. 야, 형제들 그거 왜 모르냐. 난 안다. 아,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어제 저녁에 봤거든. 에이, 무슨. 야, 안 보고 아는 사람 누가 있나? 다 보고 알지. 형제든지 그래 알게 돼. 오늘부터, 그 다음 재방할 또 가 얘기해줘. 나 지금 얼마든지 알지. 하나 놀랄 거 없어. 맞아요. 그 전에 봤느냐, 안 봤느냐, 그 차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요. 정확히 보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 굉장히 쉬워요. 그냥 막연하게 신앙을 그냥 그 머리에 떠오르는 신앙에서 그렇지 정확하게 말씀한 신앙을 탁탁 깨어나면 너무 쉬운 거예요. 파라와이 형제에게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 교회에서 신앙 잘한다는 이야기 듣고 싶었지. 또 신앙 잘해 아버지의 마음 기뻐게 하고 싶었지. 성경 읽고 잘하고 싶었지. 잘 안 되지. 예. 내가 이야기를 했어. 형제 내가 하나만 물어보자. 죄 사한 건 확실하냐? 그건 확실하다는 거야. 야, 너 잘 알아야 돼. 그게 적은 믿음인 줄 알아? 재산 받는 게 천국하고 지옥 가는 걸 가르는 게야.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목사님 만 명 세워놓고 재산 받은 확신 있는 사람 정확히 얘기해 보라면 정말 몇 명 있을까요? 많은 목사님 뭐 얘기하면 없다 그래요. 이번에 제가 도미니카에 갔었는데, 3년 전에 도미니카에 가서 이제 캠프를 했어요. 시장님이 한국 캠프에 와서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우리도 한국하고 똑같이 캠프를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캠프 비용을 시에서 다 100% 떼었어요. 식사비, 광고비, 뭐 호텔료, 음식, 아 식사비, 음식비, 하여튼 다 했어요. 이 목사님이, 아 이 참 시장님이 도미니카 목사님들을 전부 초대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안 왔어요. 대표되는 목사님이 시장님 불러가요. 왜 안 오느냐? 그 교회 이다이라카고 그래서 안 왔다고. 시장님 아니다. 내가 한국에 가서 직접 박옥수 목사님 교회 가봤다. 이단 아니더라. 대표되는 목사님 굉장히 곤란해서 난감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대표 중에 또 대표를 47명 모아놓고 저를 불렀어요. 제가 갔어요. 저한테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2시간 반 동안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마지막 목사님 한 분이 질문한 건 나를 막 살려주는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했는지 아십니까? 궁금하지요? 그건 나중에 할게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는 한국인 선교사가 여기 도미니카에 있다. 그분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기쁜 소식 선교에는 구원관의 문제가 많다 하더라. 당신의 구원관에 대해서 듣고 싶다 하는 거예요. 속에서 안 그래도 막 그 이야기하고 싶어서 막 안절안절 하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처녀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철도 모를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때 우리가 뭐 어릴 때 우리 나라는 굉장히 가난해서 배가 많이 고팠다. 나머지 밀도 끊어다가 구워 먹고 무도 캐 먹고 감자도 캐 먹고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었다. 우리 것만 먹은 게 남의 것도 하면 남밭에 것도 많이 뽑으면 남 과일도 많이 따먹었다. 사과도 그렇고 참외도 그랬다. 교회 가니까 십계명을 가르치더라. 그게 전부 도둑질이라는 걸 알았다. 물론 교회 가기 전에 도둑질인 걸 알았지만 난 죄를 살려고 굉장히 고통했다. 안 사해지더라. 교회에서는 회개를 하라 그러고 죄를 사함받으면 아무래도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들어가기 시작했다. 내가 볼 때 죄인인데 하나님 눈에 보실 때 내가 어떤지 그걸 알고 싶었다. 성경 이야기를 했어요. 놀라운 것은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 볼 때 죄인이라 그러면 난 문제가 있지만 내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의인이라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니 굉장히 놀라운 걸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로마 3장 23절 읽어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24절 읽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느 날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떤 변호사님 앞에 복음을 전했어요. 변호사님이 이 말씀을 툭 뜨더니, 목사님, 이거는 판결문입니다. 난 그거 읽으면서 한 번도 판결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변호사님, 이 로마 3장 23절, 24절은 작성된 형식이 판결문 형식으로 작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피고는 죄를 지었다.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무죄라 인정한다. 땅, 땅, 땅. 그러잖아요. 피고는 살인을 했다. 중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형편에 참자하고 뉘우치는 빚이 있어서 3년 지역에 처한다. 땅, 땅, 땅. 똑같은 문구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속했다. 그러므로 의롭다고 인정한다. 그 말이거든요. 47명 된 목사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 죄인인데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하셨다. 로마 3장 24절에 죄를 지었으나 모든 죄를 범하였음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구속하셨으면 의인이라고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난 죄인은 우리가 누가 이기냐. 난 그래도 죄인이라고 우겼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래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롭다. 하나님 의롭다면 난 의로운 거다. 내가 현대자동차 얘기했어요. 현대자동차를 설립한 고 정주영 회장께서 현대자동차를 방문하게 됐대요. 근데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막 그 총무부나 그걸 부수겠지요. 회장님 어떻게 맞이하냐, 뭐 음식은 어떻게 대접하고, 차는 어떻게 대접하고, 그 다음에 뭐 회의는 어떻게 하고, 보고는 어떻게 하고, 어떤 건 설명하고 쭉 의논했는데, 신입사원 하나가 있었어요. 넌 청소나 해, 그랬어. 이사님 막 그 길을 쓰는데, 정주영 회장께서 탁 들어오신 거예요. 차에서 내리시더니, 고 정 회장님께서 그 빗자루 쓸고 있는 그 사원 가까이 딱 갔어. 근데 이름이 김아무개인데, 김 과장 수고하네, 그랬대요. 그 직원이, 아, 회장님, 저는 과장이 아닙니다. 신입사원입니다. 회장님, 등을 두드리시면서, 이 사람아, 여기서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이야. 그날부터 과장 됐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현대자동차에서 정회장님 살아계실 때 정회장님이 과장이라면 과장이에요. 제가 가나 대통령에게 보험 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자동차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가나를 다스린 대통령이신데 당신이 어떤 사람을 세워가지고 청소년부 장관하면 청소년부 장관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 세워가지고 문화부 장관은 문화부 장관입니다. 당신은 가나를 다스리지만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지.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의롭다면 의로운 겁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의의가 이제 신앙을 할 때 참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 그게 중요한 건데. 내 생각이 어떠냐. 그런데 마음을 갖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항상,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내 생각, 하나님 말씀은 늘 싸우거든요. 신앙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죽이든 밥이든 간에 하나님이 라면이다 하면 라면인 거예요. 맞아요? 그게 되게 어렵지, 그죠? 쉬우면서 어렵지, 그죠? 맞아요? 내가 볼 때 죽이든 밥이든 간 하나님이 자장면이라면 자장면이에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봐요. 아, 예.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들 것 같기도 하고 못 들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해요.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를 들면 31장 34절을 뭐냐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가 죄를 사한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내가. 그러니까 죄가 다 덜 사해졌으면 하나님 책임이라니까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장 34절 후반절에 있어요. 그 앞에 또 다른 말씀이 있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단지 그 죄를 기억지 않았는데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한다는 그 죄를 더 정확히 모시듯 하나님 책임이 우리 책임 아니라니까요. 파라와의 형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형제는 자기는 구원받고 변화가 안 된다고 믿음이 없다고 막 생각한 거예요. 내가 막 구원받았으니까 막 전도도 잘하고 열매도 일어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변화되려고 했는데 어째 친구들하고 사귀다 보니 술을 한잔 했어요. 그 친구는 세상 속에 빠져버렸어요. 나는 왜 안 되네? 난 구원받아 왜 안 되네? 형제한테 내겠어요. 이 구원 이게 얼마나 큰 건데 이건 안 보고 딴 건 안 된다고 그래. 이게 다 안 돼. 맞아요? 그래요? 형제가 마음을 확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바로 한희영 목사님하고 마음 맞춰서 복음을 하라고. 예, 목사님. 그러나 제 기쁨으로 와서 막 그래서 막 굉장히 기뻐 형제들하고 막 인사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차 안에 우리 교회 자매님 전화가 왔어요. 자매는 늘 교회 들을 때 믿음이 있다가 집에 가면 믿음 다 없어진대요. 제가 간단하다 했어요. 아파트 팔아가 교회 돌아와 살아 했어요. 그렇게 쉬운 거 가지고 뭐 그래 걱정하냐고. 여러분 교회 오면 믿음 없고 집에만 믿음 있는 사람 교회 안 나오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그럴 리 없겠지만 자매한테 내가 전화로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 뭐냐, 믿는 거 아니냐. 자매님이 확실히 죄사함 받았냐고. 받았대요. 의로우냐, 의롭대요. 옛날도 의롭다 그랬냐?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알았냐? 우리 선교회 와서 죄사함 받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의있는데 그런데 그 뒤에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그 뒤에 구원받고 나면 예수님 우리 안에 일하는데 그건 형, 자매한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도 뭐라 그래. 왜 나 구원받는 그냥 그래 놔두냐. 예수님 책임이지 뭐 자매가 되려고 하니 어렵지. 신앙이란 걸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아주 대충 아는 걸 믿으려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길에서 어떤 부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 부인을 내가 믿고 돈가방을 맡기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께.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어렵죠? 못 믿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못 믿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마이애미에서 내려서 이제 산티아고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신재원 목사님하고 김미라 사모님하고 나하고 셋이서 비행기를 타야 해요. 그 앞에 이제 박준현 목사님하고 그 누굽니까? 이한솔 전도사하고 이종훈 전도사 이제 같이 이제 그 비행기를 타기로 했는데, 미국은 비행기를 갈아타도 일단 입국 수속으로 들어와서 다시 이제 비행기를 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비행기에서 내려서 4시에 내렸는데, 비행기는 5시 40분, 1시간 40분인데, 출국하려고 마이애미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 2, 300명이 앞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시간 없는데. 근데 한참에서 이제, 신재원 목사님 나타나게, 빨리 이리 와, 이리 와, 내 옆에 와. 이제 세 층이 내 옆에 왔어요. 근데 다행히 저 앞, 거의 이제 그, 이미그레이션 그 카운터 앞에 거의 가까이에, 김미라 사모님, 신재원 목사님 사모님 거기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우리가 셋 다 이제 거기 가서 모였어요. 그래, 학기 이제 가까스로 입국은 됐어요. 문제가 뭐냐면, 파라과이, 이제 거기서, 죄송합니다. 마이애미에서 산티아고 가는, 도미니카 산티아고 가는 비행기,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란 미국 비행기인데, 이제 우리 셋이 타야 하는데, 신재원 목사님은 티켓팅을 안 했으니까 티켓팅을 해야 한다 하고, 사모님은 짐을 찾아야 한다 하고, 나는 이제 티켓팅은 했는데, 내가 거기까지 타고 온 비행기는 다음이라는 회사 비행기고, 이건 아메리칸 에어라인 딴 회사라서, 티켓은 끊어 왔는데, 그게 비행기가 5시 40분에 왔는데, 게이트가 얼마인지 모르겠는 거라요. 그 내가 이제, 당신들 바쁘게 먼저 가라고 가서 이제 딱 가고, 신재원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 그 짐 찾는 데 가보니까, 벌써 우리가 나와서 막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죽기로 했으니까 짐을 다 내는데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그 카트 그거 하나 보는데 5불 내래요. 마침 10불짜리 딱 하나 내는데 어떤 옆에 부인이 날 보고 좀 도와줄 수 있느냐. 왜? 저희 카트는 돈이 모자란대요. 10불 내 5불 때는 그걸 주니까 그 부인이 자기 손에 있는 동전을 전부 나한테 주더라고요. 아마 자기 부인은, 그 부인은 한 3불짜리가 좀 되는가, 한 2불이 모자란가 봐요. 그 뭐, 털도 볼 틈도 없이 그냥 받아가 그냥 가방에 집어넣고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막 사모님 주고 혼자 비행기 타고 한 1km 뛰었어요. 가방을 끌고. 천사 하나님이 미국, 아, 여러분 비행기 타보만 하는 게 대한민국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제일 설계가 잘 된 공항이에요. 미국에 공항 가려고 하면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하는데 한국은 비행기 딱 받고 차 타는 나온 데까지 저는 10분이면 돼요. 근데 미국은 최소한 1시간 30분이에요. 제가 이제 그 게이트도 모르고 막 뒤에 가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문을, 직원들 눈만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렇게 D번으로, D번, A, B, C, D. D번으로 갔는데 한 1km쯤 돼. 막 뛰었어요. 벌써 그때 5시 훨씬 넘어, 5시 한 20분쯤 됐어요. 뒤에 가니까 이제 D1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막 D1에서 60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D1에서 막 뛰어갔는데, 야, 또 그래서 한 1km를 뛰었어요. 그 한참 가다 보니까 D가 10, 그건 내가 이제 그 게이트를 몰라가지고 직원한테 물었어요. 모니터에 나와 있는데 모니터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 샌티아고 하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게이트가 몇 번이냐,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안 바쁘잖아요. 한국 사람이 세상에 제일 바빠요. 그래서 LA 공항에 가서 한국 사람 찾으려면 화장실 가보면 안 돼요. 남자 화장실 지퍼 올리면서 나온 사람 다 한국 사람. 미국 사람들은 절대 안 그래요. 다 손 씻고 머리에 따듬고 천천히 나오는데. 전 한국 사람 거기서 뛰었어요. 그 1번, 2번 나오더니 3부 10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직원한테 간신히 물어가지고 이분이 또 자기 몸을 전화해가지고 게이트가 11번이다. 그렇다고 뭐 영어가 능통한 것도 아니고 짧은 영어 가지고. 저 하늘이 캄캄한 거예요. 하늘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 이제 막 가다가 갑자기 30번이 나오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11번, 11번 나와! 나와! 할 수도 없잖아요. 마침 그 공항 안에 배터리 차가 있어요. 우리 같은 노인들. 저 머리가 허연히 항상 배터리 차 오락해 버렸답니다. 그 막 잡았어, 잡아가요. 내가 지금 굉장히 바쁜데, 당신 날 좀 도와줘야겠다. 안 그러네. 비행기 놓치면 큰일이다. 그 이제 막, 하여튼 되든 안 되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머리에 들어갔어요. 비행기를 그 저 배터리 차를 탔어요. 이 사람 딱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가 30번인데 다른 길이 딱 나오는데 29번 나오고 28번 나오고 27번 나오고 25번 나오고 20번 나오고 그다음 19번 나오는데 방송이 막 기가 터지도록 나오는데 패스트 팍 게이트 11으로 오라고 막 방송이 나오. 저거 나 부르는 소리라고. 아 그러냐고. 5시 40분 비행기인데 내가 게이트에 도착하니까 6시예요. 20분이 늦었어요. 그리고 박준현 목사하고 이한솔이 이종원 저는 셋이서 비행기 타고 이제 비행기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 자리 한 벨트맨 일어서서 일어서가지고 농성을 부렸어요. 우리는 박옥수 목사님 안 오면은 못 간다. 가도 안 된다. 그 비행항공사 직원이 악수시 이러면 패스트 팍 게이트 11으로 막 처음 방송. 그래서 저 마이애미 공항의 사람들이 패스트 팍이 이어 지나간 거 다 알아요. 비행기를 탔는데 신재현 목사 와야 하는데 안 오는 거라요. 김민하 사람도 안 오는 거라요. 비행기 문이 닫았어요. 비행기 떴어요. 그분들은 마이애미에서 하루 더 지내셔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딱 24시간 뒤에 그 비행기가 하루에 한 대인데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도미니카에 도착을 했어요. 물어보니까 신재원 목사님은 가서 비행사 난 비행기 못 탔다니까 아 비행사에서 호텔 줄 테니까 가라고 호텔 좋은 호텔 좀 사고 왔고 사모님은 막 비행기 타려고 막 게이트로 갔는데 거기 게이트 가까이 왔는데 가보니까 게이트 문이 잠기더래요. 뒤에 문도 잠기더래. 그 안에 갇혀서 부부가 이제 별거하고 날 밤에 그래 저 성경에 부부가 각방 쓰지 말았겠는데 여행하나보다 재밌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것은 어느 날 사도행전을 읽었어요.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세상의 다른 책은 내 구원받기 전에 소설을 좋아해가지고 가장 재미있게 읽던 책이 하나 있어요. 죄와 벌인데 도스토옙스키. 그 죄와 벌 그걸 읽었어요. 러시아 상페르부르 가니까 어떤 사람 나한테 여기서 죄와 벌이 요요 거리에서 주무대로 이 거리 지어졌다고 써졌다고. 죄와 벌 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밤새워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시 읽었어요. 두 번을 그 자리에서. 물론 뭐 하루만 다 읽은 건 아니지만은. 두 번 읽고 나니까 세 번 읽기 싫다. 세 번째는 재미있는 대목만 뽑아 읽었어요. 죄와 벌을 오래됐습니다만 지금 뭐 하여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이니까 저도 한 5년 전에 읽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떻게 그 도스토옙스키가 그걸 그냥 막 혼자 입으로 얘기하고 비서가 속기로 막 그 책이 이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문학가들이 쓴 글을 보면 글이 너무너무 재미있잖아요. 전 그게 막 도취돼가지고 그 책이 그렇게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두 번 읽었고 세 번째 읽으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서 재미있는 부분만 골라 읽었고 네 번은 뭐 읽겠더라고요. 근데 저 성경은 제가 50년 동안 최소한 100번을 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읽으면 또 새로운 맛이 나고 또 새로운 기쁨이 있고 새로운 힘이 나는 거예요. 아, 이거 잘 몰랐네. 제가 대구 파동에 있을 때는 그때 우리 교회 성도 한 뭐 30명 갔다 시간이 많아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소위 말하는 모세 오경을 공부를 했어요. 그때 창세기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창세기 강의 굉장히 많이 했어요. 출애굽기의 성막에 관해서 레위기의 속죄에 관해서 민수기의 그 구원에 관해서 신명기의 그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에 관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만 늘 새로운 세계가 보여요. 한 번은 사도행전 읽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건 사도행전 1장 28장까지 있는데 매 장이 시작될 때는 굉장히 어렵게 시작되다가 장 마지막에 너무 아름답게 끝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그런 걸 전에는 몰랐어요. 읽다가 보니까 장마다 그런 거예요. 한번 집에 가서 조용히 한번 봐요. 사도행전 매장마다 그래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느끼 아 내가 꼭 그런 거예요. 수양회 한다고 월드캠프라는 데 가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 죄송합니다만 제가 막 짜증도 내고 목사님들 막 마음에 안 들고 막 이 큰 행사를 하는데 막 늦은한 것 같고 막 일을 생각 안 하는 것 같고 일하는 막 그런 짜증 아우, 내가 왜 이걸 시작했지 그래요. 근데 수양이한테 월드게 마칠 때는 너무 어내로운 거예요. 너무 어내로운 거예요. 내 삶이 사도행전과 같다. 사도행전을 매장마다 읽어보면 시작은 굉장히 어려워요. 선교학교도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은 많은 전도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물론 그동안 그 중에 뭐 시험 들고 전도자 아닌 사람도 있고,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오후에 김선영 목사, 조동진 전도사 산소에 가서 김선영 목사, 조동진 전도사 굉장히 나빠요. 서열도 안 지키고 젊은 사람들이, 그 진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조동진 전도사를 생각해봐. 지난 3월 달에 제가 만났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막 어려다 만났어요. 그게 다 죽어갈 때였는데 제가 교제할 기도했는데 돌아갔어요. 그랬던 아침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조형제, 어제 좀 기도받고 난 어때요? 그러니까 목사님 통증이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학교 운동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남 그쪽에 그때 우리 그 개강 예배인가, 그 IYF 개강 예배에서 갔는데 그 조동진도 와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목사님 성경학교 들어갈까요? 좀 이따 더 낫거든 돌아. 나 와서 복음 전하고 막 그러다 이제 교회 파송돼 복음도 전하고 그러는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이 있는데 차례 좀 지키지. 제가 산소에 가서 조동진 형제 생각해 봤어요. 자, 하나님이 복음 전하다가 이제 복음 중단하고 돈 벌라고 세상에 나갔다 가더라고요. 막 추락을 먹고 정신없이 갔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장이 구멍이 나가지고 피가 다 흘러서 쇠목구멍이 막 떨어져서, 그래서 장 수술을 했는데 또 간에 암이 발생해가지고 어려워도 왔는데, 조동진 형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교회 파송돼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모되는 자매도 너무 감사해하고, 저도 눈물 좀 흘려야 하는데 나는, 그러니까 내가 눈물을 못 흘리겠더라고. 그 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아니 우리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저도 한 20년 전에 장폐쇄증으로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 딱 죽음 앞에 서니까, 이야, 여러분 저는 그때 잘 안 잊어져요. 내가 죽음 앞에 딱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병원에서 밤 12시에 갔는데 장이 꼬였어요. 수술해야 하는데 한양대학병원으로 갔는데, 그게 이제 토요일 밤 12시에 들어가서 일요일 새벽이죠. 전문의 하나도 없고 수련의만 있는 거예요. 학생들 의사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하는 말이, 장이 딱 꼬이기 시작하면 썩기 시작하고 24시간 안에 죽는다 하더라고. 아침부터 그랬으니까, 토요일 아침부터 그랬으니까 병을 좀 늦게 간 편이에요. 밤 12시에 갔습니다. 그 이제 기다리는데 내가 딱 누워있다가 눈을 떴는데 아내가 저를 탁 쳐다보고 건신선을 울고 쳐다보는데, 아내하고 제가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이상한 일이 나는 게, 아내 얼굴이 희미해지기 시작,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래? 막 이를, 어근 이를 깨물고 힘을 썼어요. 그런데도 아내 얼굴이 점점 희미해지는데 그때 내가 느낌이 아 내가 지금 정신을 잃어가고 있구나. 죽어가고 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내 마음에 내가 지금은 죽었는데 가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죄송합니다만 교회 목사님들과 앞으로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뭐 내가 살았을 때 잔소리 많이 했는데 죽을 때 딱 되니까 말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제 아내한테 여보 은숙 영국이 데리고 잘 사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생각 그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게 죽는 사람도 있는데 산 사람 살겠지 뭐. 그렇잖아요. 그 세 번째 내가 생각한 게 그럼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지? 생각하니까 딱 생각. 내 죄 사함 받았지. 내가 죽음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 앞에 서겠구나. 황금 보석 잘하는 그 집에 내가 들어가겠구나. 생명 강가에 생명나무 강가에서 내가 주와 함께 영원히 가겠구나. 저는 죽음 앞에서는 굉장히 두려울 줄 알았어요. 하여튼 그때 몇 시간인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흐르는데 한 내 생에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마음이 그렇게 아무 근심이 없어. 왜 한국 속담에 허허해도 빚이 천냥이란 말이 있잖아요. 웃으면서도 사람이 근심이 있고 그지요. 즐거워하면서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없고 근심이 있는 기쁨, 염려가 있는 즐거움이 아니고 깨끗한 평안. 아, 여러분 아 그거 한 번도 안 느껴본 사람이 있었는지 몰라요. 저도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깨끗한 평안함. 아무것도 없이 그냥 평안함 그것만 있는 것.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한 두세 시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날 이후로 제가 죽음이 두려워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혼자 막 감격스럽고 주님 내가 이렇게 고통 많은 세상을 벗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이 세상의 근심이 끝나는구나. 이미 난 근심에서 벗어났어요. 염려에서 벗어나. 근데 갑자기 이불 속에서 하는 소리가 났어요. 죄송합니다만 깨서가 나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혹시 장이 저절로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깨서가 나옵니다. 깨서 나오면 연락해 주세요. 그럼 수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방구라 그러는데 병원에서는 방귀라고 해요. 너무 귀해서 방귀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술 받으면 환자들 전부 다 깨서 나왔어. 깨서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깨서 나왔어. 그러면 이제 그 천지차예요. 제가 아내한테 여보하고 불렀어요. 저는 나 금방 깨서 나왔어요. 얼마나 우리 집사람 기뻐요. 의사 선생님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 뭐 좋은 거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병원을 떠들고 다녔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우리 속에 옷은 무슨 옷을 입었든지 어떤 시계를 찾고 어떤 안경을 쓰고 어떤 뭐 어?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하는 게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어떤 문제도 이기고 은혜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비해. 어, 군주스 과학선대로 이야기하면서 11개 5장에 남한 장군의 계집종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11개 5장에 남한 장군의 계집종 이스라엘 나라의 사마리아 살다가 포로가 돼가지고 이 계집종이 이제 남한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드는 거예요. 그 뭐 월급을 줍니까?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있습니까? 그럼 몇 년까지 일하면 놓아준다는 게 있으면 없는 거예요. 한평생 종으로. 그러니까 고향에 휴가도 없고 엄마 아버지 보고 싶어도 못 보고 동생들 못 보고 너무 불쌍한 아가씨예요. 그래 여러분 보통 사람도 막 짜증내고 하다가 우울증 걸리거나 뭐 안 걸 병신병 걸리거나 막 원망 속에 불평 속에 살다가 죽어야 하는데 남한 장군의 그 계집종은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걸 다 이겨내고 남한 장군이 그 계집종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 계집종이 남한 장군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 우리 장군 안 됐네. 문둥병 걸렸는데 사만에 간 선지자 앞에 가면 저 낫는데 저걸 모르네. 저걸 모르네. 옛날에 우리 일산의 신건아 목사님 여동생이 이화여대에 다녔었는데 어느 날 그 여동생이 암에 걸렸어요. 구원을 받아서 여학생 그리고는 구원받고 난 데 얼마 후에 이 여동생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매가 신자매가 자기 오빠에게 자기 엄마 참 아버지 다 교회로 이끌었어요. 신근아 형제는 그때 뭘 했냐면 이런 얘기 제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술집에서 전자올겐 연주를 했어요. 구원받아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워낙 교회 나오는데 그때 10시 반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시작했는데 형제 항상 11시 반에 와요. 하루 불렀어요. 왜 형제 널 교회 넣냐? 목사님 제가 야간 없어 아까 술집에 야간 없어 야간 없어 해서 전자올겐을 치는데 밤새도 새벽 5시에 집에 옵니다. 새벽 다시 마칠 집에 와가지고 씻고 잠 잠깐 듣다 깨가에 빨리 오는 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형제한테 더 말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특별 그날 줘서 그래 11시라도 와라. 11시 반이라도 와라. 내가 하루는 형제 나한테 목사님 제 일본에 음악 공부하러 갈랍니다. 가라고.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내일 나갑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이제 구원이 애매한 좀 교제를 해야 하는데 교제해야 하는데 그 내일 간다면 당황해가지고 제가 막 그날 좀 잡아놓고 얼마 동안 상담을 했는데 구원은 구원인데 너무 부족한 거라요. 그 일본 가서 신앙생활 하겠나, 교회도 없는데. 하여튼 뭐 가시라고 했어요. 한 1년쯤 지났는데 자매는 모친이, 목사 우리 근아가 재담 책을, 책을 좀 보내달라 그래요. 예, 모친 보내주세요. 한 1년 된 날 보고 동경을 한번 오래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한 30명이 모여 있는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마리아 여자처럼 살았습니다. 그 옆에 형제가 또 난 사마리아 남자처럼 살았습니다. 일본에는 그 당시 물가가 너무 비싸서 한국에서 웬만한 부자들은 그 돈 가져서 일본에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학생들이 전부 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일반 그래서 일을 하면 하루에 만행을 주면은 술집에 가면 5만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학생들은 다 술집에서 일을 해요. 술집에 갈 때 나는 술집에 간다고 해서 뭐 내가 다 끝난 술 안 마시고 차 바르게 살면 돼. 다 그런 결심 가지고 와요. 근데 술집에는 단골 손님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기 때문에 단골 손님 기분 나쁘게 하면 막 굉장히 주인이 화내거든요. 단골 손님들이 막 술 마시고 술 취하면은 아가씨 술 한잔 해 하고 부정하면 막 처음에 안 먹다가 나중에 어려운 거 마시는 거라요. 그거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가씨 술에 취해난 거야. 취해가지고 울면 노래를 부르는 거야. 내 주를 가까이 하려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막 노래 부르면 막 우는 거야. 친구나 형제가 동료들을 보니까 자기는 죄사 안 받고 기쁜데 막 죄 때문에 갈등한데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제삼체를 가지고 읽었어요. 읽고는 상 밑에 놓고 펴놓고 성경 펴놓고 하다가 또 밑에 내다보다가 그래 복음을 전해서 30명이 구원을 받고 동경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형제자매 너무 순수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신근한 형제를 보내면서 저 형제 동경 가면 야근 없어서 일하면 신앙생활 하겠나? 어렵겠다. 아이, 내가 좀 더 교제를 해줘야 하는데, 말씀 더 전해줘야 하는데, 그냥 보내, 그래, 막 임시, 한두 시간 내가 보내니까 내 마음이 막 그랬는데, 동경교회 가서 막 오래 가보니까 막 한 30명이 모여가지고, 너무너무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 그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셔. 근데 이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 구원 받았다 우리가 금방 천사가 되거나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육신의 욕망도 있고 정욕도 있고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도 많아요. 내가 그 육을 이기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주를 바라보는 저는 영화 배너 영화를 보면서 시청관 아리우스가 전쟁을 하다가 물에 빠져 배너가 건져줬어요. 그럼 널판대기 올려놨는데 시청관 아리우스가 잠 기절해서 깨어나다 보니까 자기 함대가 불길에서 바다에 빠지고 사방이 조용한 거예요. 그걸 보고 자살하려고 칼을 딱 끊었는데 그 배너가 쫙 힘과 힘의 대결 칼을 뺐더라고요. 지청안에 격업은 높으지만 젊은 배너는 못 이기죠. 45번 이름이 뭐냐? 주다 배너. 주다 배너, 나를 좀 죽도록 내버려 다오. 그래가는데 저 수평선 넘어서 함대가 보이는 거예요. 함대가 딱 보이니까 집정관이 잘 됐다. 너는 자유 몸이 되고 난 소원대로 죽게 된다. 내가 전쟁에 패하고 무슨 면목으로 황제를 뵙고 로마 시민을 대한단 말이야. 근데 배가 가까이 오는데 로마 배인 거예요. 막 손을 들어가지고 배가 와서 딱 탔는데 집정관 타는 데가 군 장교 딱 나오더니 인사를 하더니 나는 집정관님이 전사하신 줄 알았습니다. 전투가 어떻게 되냐 모르니까 우리가 배 두 척 잃고 완전히 적을 전멸시켰다고. 그들이 막 배너를 붙잡고 너희 하나님 너 때문에 우리를 이기게 해줬다 하면서 막 하나님 이야기 집중관.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수평선 뒤에 로마 함대가 그렇게 많이 그 함대를 봤으면 안 그럴 건데 집중관이 본 건 바로 뭐만 봤냐면 자기 배가 불길에 쌓여서 물속으로 빠져들은 그걸 보면서 누구든지 한쪽 면만 보면은 우리가 패했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도록 사탄은 만드는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를 쳐다보고 형편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그걸로 신앙생활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래요. 그 나를 쳐다보면 그 함대가 불길에 쌓여 자기 함대가 바다에서 빠져들어가는 그걸 보면 항상 실망스럽죠. 수평선 뒤에 있는 그 함대 로마 배가 다 이긴 그 함대들을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어떤 형편을 보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그런 형편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형편만 바라보면 늘 시험이 들어요. 눈을 돌이켜서 우리 속에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기선이 서로 연결시키듯이 이는 마음의 색인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하고 마음이 만나면 마음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힘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파라과이 월드캠프 할 때 파라과이 전 대통령께서 오셨어요. 그 대통령 침대자마자 제가 보고 구원을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 캠프에 와서 인사만 하면서 너무 은혜로운 영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기 32장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고 정말 나는 변화를 맛봤다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야곱이 당연히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말하면서 나도 박모세 축복하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그런 학생들이 막 뭐해가 막 박수를 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십니다. 오늘 저에게 읽은 사무엘상 30장 이야기도 그 이야기죠. 다윗과 그에 함께한 사람 600명이 전쟁터에 갔다 오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와서 그대 거처를 다 불지르고 재물을 다 노략해가고 그대 집들을 다 불질렀어. 그리고 아이들과 아내를 다 잡아간 거예요. 백성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은 다 불탔고 처자가 사로잡혀갔으니까 울 기력이 없이 울었어요. 울 기력이 없이 울었어요. 그러다 백성들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때려 죽이자 했어요. 우리 다윗 따라왔다가 잘된 거 뭐 있나. 그래 울다가 그래 다윗을 죽이자고 막 그랬어요. 다윗이 굉장히 위급한 상태다 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아비아들 이렇게 빨리 예보를 가져와라. 하나님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면 미치겠나이까. 따라가라. 네가 정령 미치었다. 정령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600명 가운데 피곤해 신을 거는 200명 놔두고 400명이 달려갔어요. 처자들 다 찾고 굉장히 많은 재물을 찾고 그리고 바로 그들이 헤브론에 와서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출애굽기 12장 13절을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은 뭐냐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가는 집에 있어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피를 보고 재앙을 임하면 장자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보고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겠다. 그런데 사무엘상 30장에 보니까 집이 다 탔고 아내가 사로잡혀갖고 자식이 사로잡혀 죽었는데 살았는지 모르니까 이거 재앙 아니야. 재앙 아니야. 이게 재앙 아니야. 아니야. 이런데 재앙이 아니야. 아니야.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렇지만 우리 집 다 탔잖아. 그래도 아니야. 내 아내가 사로잡혔잖아. 그래도 아니야. 자식이 사로잡혔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이 식으라고 불타게 하신 이유는 다윗이 왕이 됐기 때문에 다시 블레셋 땅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시글락이 블레셋 나라 땅이었잖아요. 아이들 사로잡혔는데 내가 찾으러 가서 전쟁에서 그 아이들 찾으러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다윗이 그걸 이제 정치 비용으로 쓰더라고요. 헤브론에 있는 장로들 그걸 보내 선물하고 그 헤브론에 다윗이 왕이 되더라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 참 많았는데 한 번도 우리가 당한 어려움은 구원받은 재앙이 아니고 축복을 위한 준비로 나타난 게 어려움으로 성경이 분명히 보여지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남미 다녀오고 미국하고 그다음에 도미니카 다녀오면서 내가 아무 한 일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는 걸 참 많이 봤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만일에 여러분이 어떻게든 제사 한번 거듭난 형제 자매들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여러분이 어떤 재난이라도 재난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걸 우리 축복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다 배가 파손돼서 멜리데 섬에 이르렀습니다. 왜? 멜리데 섬 사람들이 하나님을 낳다 증거하기 위하여. 바울이 그 섬에 가자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독사에게 물려 사람들이 살인자를 가다 안 죽으니까 이 진짜 신이라 그러면서 바울이 전도할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간수들을 구원한 요셉이 애굽에 종살이를 갔습니다. 왜? 감옥 가서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이지 재앙이 아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 재앙이 너희에게 미쳐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처럼 보이지만 재앙이 아니다. 우리 구원이다. 재앙이 임하지 않고 멸망이 임하지 않는다. 그 내가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다 복으로 바꾸셨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구원을 받고 난 뒤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그때는 굉장히 어려움 같고 고통 같고 괴로움 같았는데 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다 축복으로 바뀌어서 지금도 어려움 닥치면 어렵지만 이건 어떤 축복으로 바뀔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어떤 저주와 어떤 어려움도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거기서 벗어나려고 여러분의 해석만 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시글락이 불탔고 아내가 사로잡혀가고 자식이 사로잡혀갔는데 우리 찾아가도 못 찾을 거야. 우리가 가면 아이들이 오히려 죽었는지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더라고요. 다 찾아왔고 많은 재물 얻어가지고 바로 헤브론에 가서 다시 왕이 되는 직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요셉도 총리가 되기 직전에 감옥에 있었고 그런 어려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 하나님 뜻을 나타내고 축복되기 위하여 어려운 것이지 절대로 고통이 아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지난 하나님을 쭉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능히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서 성경에 일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은 축복의 전주곡이지 어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